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로 된 것도 세상을 짓기던 전부터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또한 그 세상을 지은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거듭난 나를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영광의 기회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시니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내 길을 걸어갈 힘이 되어주시고 또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겨진 삶이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남겨놓으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을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그 목적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내 삶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남겨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만 맡기신 사명 그 결국 그 나에게만 맡겨진 나만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내 십자가 내 사명을 감당하거나 이룰 수 없는 그 사명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오늘이라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걸맞은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에 걸맞은 자로 인정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렸으나 그 은혜에 빚을 진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남은 삶이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다른 건 다 떠나서 하나님 날 만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불려질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오늘이란 삶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남겨진 삶이 얼마일지 모르기에 1분 1초라도 100원 10원이라도 제대로 쓰며 제대로 심고 제대로 열매를 거두며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왕 살아가야 한다면, 이왕 살아가야 한다면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이 끝난 만나게 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심지어 내 피 한 방울조차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다 쏟아부어 드리고 주님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 삶이 어느 순간 그저 값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면 주어질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주어진 내 일터,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열매를 보고 거기서 어떻게든 성과를, 성취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것보다 더 앞서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삶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 사역을 허락하신 것인데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든 주의 나라와 또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 쓰여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그저 하나님 은혜를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그 기도보다 내 삶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그 의무감, 그 부담감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그것이면 나는 충분한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한데 그것이면 충분한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뭔가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그리고 그 은혜 임재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예배로 바뀌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기는커녕 언젠가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겠지, 언젠가는 내 삶도 그렇게 쓰임받겠지 하며 부담만 가중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어진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그리고 심지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의무감으로 내가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삶, 그 일을 위해 내가 그 의무감에 사로잡혀 그 직장, 일터, 가정, 내 삶, 사역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저 값없이 그저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 하시며 만져주실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맞춰질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은혜를 누렸고 또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것인데, 이제는 육체로 맞춰질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는 부담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라 하지만 쉽게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라는 위대한 역사까지는 아닐지라도 주변 이웃, 친구, 친척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는 것도 녹록하지 않게 된 경제적 형편을 먼저 이겨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내가 내 형편과 수준에 따라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충성의 기회를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그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감당의 가능성을 나의 현재 수준과 실력에 비추어서 타진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원할 때에만 예배하고 내가 원할 때에만 은혜를 구하고 내가 원할 때에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려는 어리석음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칠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 지금은 피곤하니까, 지금은 코로나니까,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 다른 더 긴급하고 소중한 일들 때문에 뒤로 미루어 두고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은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여유가 없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 일터와 가정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없던 길도 나타나며 닫힌 문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다 해도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분명히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대신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다 갖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죽음의 사랑의 가치는 이 땅 그 어떤 피조물 아니 세상 모든 가치를 다 가져온다 해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값없이 그저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나니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듭남의 비밀도 감사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그분이 계획과 꿈과 비전이 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시고 그 역사가 나타날 때 나부터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며 즐거워하게 되며 그 능력과 권세에 사로잡혀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이제 그 맛을 알고 그 은혜에 걸맞은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걸맞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에 걸맞은 자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오히려 그 신앙이 내 삶의 거추장스러운 부딪히는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 은혜로 우린 또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에 걸맞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로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리는 일보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더 앞서 있는 병폐, 의무감이 은혜를 압도한 것입니다. 의무감이 은혜를 압도한 것입니다. I love Psalms라는 시편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팀에서 좋은 글을 하나 이렇게 영어로 올려놨어요.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너무 글이 좋았어요. Trust in His timing.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베풀으신 때를 신뢰하십시오. 위급하게 느껴지고 조급하게 느껴지고 급하게 느껴져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적 욕심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Rely on his promises.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 언제든지 달려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 언제든지 달려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그 약속,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Wait for his answers. 하나님의 답,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답해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시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과 답이 없는데 걸어가는 길은 무슨 답일까요? 누구 지혜일까요? 누구 방법일까요? 괜히 인생길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Believe in hi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하셨어요. 따지지도 않는다 하셨어요. 무조건 도와준다 하셨어요. 무조건 인도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Relax in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날 만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힘을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는 그저 예수 이름 달려나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에 은혜가 충분히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선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리,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혼선을 겪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먼저 지켜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질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유태인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에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어야 되며 안식일을 지켜야 되며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며 이제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제사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해도 율법의 조항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특히 할례를 강조하고 또한 안식일을 강조하고 또한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 율법적인 조항들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그 은혜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진리,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선이 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전제 조건으로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먼저 따라야 될 그 어떤 법도 없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기도보다 먼저 우선시되고 먼저 중요하고 먼저 해결해야 되고 먼저 담당되어야 될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불순종이며 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더 바쁘고 더 긴급하고 심지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우선적인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터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직장과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터는 우상이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달려나오지 못하게 하는 나의 사역과 내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만이 내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지킴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야만이 감당되어져야 될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긴급하고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에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 말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것만이 내 삶이 힘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 은혜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회복시켜주세요, 날 일으켜주세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부이며 제일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문화들은, 그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사모되지 않는데 따박따박 즐겨야 되는 문화들은, 습관들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갈급해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는 그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내 삶은 과연 어떤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 하나님 그분을 더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없이 오늘 내 삶은 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 일이 잘 돼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예배함이 없이, 그분을 느끼는 기도가 없이 잘 되는 그 비즈니스는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써주시면 좋을까요? 오늘 내 삶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긴급합니까? 오늘 예배 오실 때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 나오셨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 누군가에게는 뜨겁게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이게 이 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세상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삶이 어떻게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분명한 불편한 진리일 텐데, 하나님 은혜가 기대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은 왜 남겨져 있는 걸까요? 무엇을 위한 걸까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인생,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세주가 되고자 안달한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위한 영광을 만들어낸다.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종교적이거나 말은 이 규칙들을 지키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고, 세속적이거나 말은 이것들을 붙잡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자기 구원의 메시지는 너무나 매혹적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하나님 은혜로 그저 값없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값없이 은혜로 사는 법을 싫어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감당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노력과 정성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의무감으로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앞으로 달려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팅클러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구세주가 되고자 한다, 자기 구원의 메시지에 만족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고 무엇이든 감당하고 싶고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긴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임재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 달려 나오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게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충분하며 그 이름 의지하여 달려 나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나오십시오.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길이 어떻게 꼬였는지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충분히 해결되고 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랬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들여다보아도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임할지 어떤 능력이든지 그들은 전혀 단 하나의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런데 그 오로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도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도 내 어려움, 내 아픔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풀려져야 될 모든 문제가 인생길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충분한 인생길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구원의 메시지에 빠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부담으로 행위와 노력을 우순시하는 의무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값없이 구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거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뭔가 일이 될 것인 양 착각하고 진정하지 않은 진정한 기쁨인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적인 잘못된 틀린 그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며 그 은혜의 맛을 모르고 그 은혜의 즐거움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최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부담으로 삶을 꽉 붙들고 있다 보니 이미 꽉 붙들고 있는 동안 지쳐버렸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매를 거둬낸다는 부담으로 최선을 다한 내 삶이 나를 예배자의 자리에서 서지 못하도록 지쳐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답게 사모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갈망함도 없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최소한 토요일 저녁은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주일날 선포될 말씀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 나에게 내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실 텐데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한 주간을 살고도 넉넉히 이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나타날 것인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이 어쩌면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일주일이 사라지고 토요일이 준비되고 주일을 올 때에 가슴이 막 뛰고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막 찬양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기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없게 느껴진 나 자신이 안타까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행여나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밤새 설쳐서 잠을 못 자서 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깨우고 꼬집고 때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면 충분한데 그 은혜면 충분한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한밭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놓칠 수 없는 영광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대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교제와 관계의 깊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수하게 달려나가 부르짖고 매달리며 간구할 여유가 없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예배, 기도 중심으로 살지 못한 내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무감이 하나님 은혜를 압도해버려 기대감이나 사모함이 식어져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는요, 지난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고 어딘가에 서 있다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심지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그 사랑이 위에 달려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차피 꿈도 비전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나의 주어진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호되고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죄며 불순종이며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언제든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은혜 없이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은혜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은혜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내 기도 자리 안 느껴지면 그냥 안 느껴진다 이러고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죽든지 간에 은혜를 기다리시겠어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더 보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느껴질 때까지. 내 심장이 뛰고 내 가슴이 뛸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시게 말씀을 기록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언제까지 말씀을 보면 되냐? 은혜가 느껴질 때까지. 누가 이기면 될까요? 내가 이겨야 될까요? 은혜가 이겨야 될까요? 은혜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의 자리에 갈 때마다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인데 은혜가 안 느껴지면 그게 이상하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뭔가 약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 갔다 오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저는 반드시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난 반드시. 하나님 지금 뭔가 계획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썩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입만 딱 다물고 한마디만 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가서 아무 말 안 하다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누구만 남을까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다 준비해 두신 거니까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렉 레만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 타임즈에서 제가 그 간증의 기사를 봤는데 이 그렉 레만이라는 사람은 고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도 아주 잘 됐고 또 아내와 두 자녀들, 부유한 집과 자동차,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가졌고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그렉 레만이라는 의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게 부족함을 자꾸 느끼게 만들었어요.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뭐가 문제지? 왜 충만하지가 않을까? 왜 내가 평생을 해온 일에서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사람들 짜증이 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심지어 옆집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믿더랍니다. 옆집에 사는 기독교인들 쳐다볼 때마다 짜증이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위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물론 성령 하나님 은혜로 성경대로 살 수 있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의 말씀을 거절하고 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원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그렉 레만이 그런 걸 모르니까 옆집에 사는 기독교인들 위선으로 사는 인간들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화가 나니까 내가 저 위선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옆집 사는 기독교인들이 위선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들의 면전에 성경 구절을 던져주리라 마음먹고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믿어지더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복음의 증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사실인지를 자기 스스로 자료를 다 수집하고 모아서 제자들이 훔쳐간 것은 아닌지, 혹시 환영은 아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자리를 모으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자꾸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복음의 소설, 왜냐하면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자기와 같은 의사 누가가 쓰는 그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그 증거가 분명하다는 것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기록이 결정타였답니다. 그래서 이 레만이라는 의사가 말하기를,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는 기독교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바울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였는가? 그가 보았던 유일한 한 가지 증거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증거를 보았고 또한 삶이 변화된 많은 이들을 보았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각성이 그 레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복음은 결국 그를 무너뜨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충만한 평온함이 그를 덮었고 그의 내면에 있던 공허함과 불만은 온전히 사라졌고 그가 말하기를, 난 정말로 평화로웠다. 그가 변화되자 아내 루스는 새로운 남편을 얻은 느낌이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저도 깨달았어요. 아,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기도하는 남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분란과 다툼과 혼란과 혼선이 부부관계 가운데 있거든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십시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내가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레만이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고 계신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가운데 잃어버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는 목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 산 모든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기어이 찾아 돌아오는 목자, 또한 주인이 가지고 있던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하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기어이 찾아내는 주인의 마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 창조 세계 안에 딱 그대로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시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끼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리는데 그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의 그 돌아온 당자, 돌아온 자녀, 돌아온 자식, 양, 드라크마, 회복, 이렇게 비유가 끝나면 좋으련만 15장은 그렇게 비유가 끝나지 않고 무슨 내용으로 끝나냐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를 기뻐하실 일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일하며 돌아왔던 그 마다들과 아버지의 불편한 대화로 그 비유가 끝납니다. 그 아들이, 큰아들이 돌아오니까 자기는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위해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일에 헌신하고 일하고 왔는데 돌아보니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고 자식 삼아주시고 잔치를 벌리는 걸 보고 이 큰아들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까먹고 돌아온 저 아들을 저렇게 반기냐고. 의무감이 은혜를 압도해버렸어요. 그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면 전부이며 충분한데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자기 인간적 기준과 생각에서 심지어 아버지까지 하나님까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은혜가 식어져 불만과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되고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거 붙들고 열심히 사느라 은혜에 식어진 자리에 계시지 말고 좀 불편하고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라고 그러고 백화점 왕이라 하는 존 워너메이커, 84세 때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시점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말하기를,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는데 그때 나는 3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지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존 워너메이커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언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유언으로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호였으며 내 인생의 전부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도 이런 유언 그리고 그 묘비명에 이런 게 새겨지면 좋겠어요. 그냥 성도 누구 목사 이런 거 말고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까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럼 뭐, 그래서 저도 매번 그 묘지 묘비에 새겨질 내용이 뭘까 고민하는데 늘 업데이트가 잘 돼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그 지금도 제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안 나누죠. 왜냐면 나누면 자기가 먼저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먼저 가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멋진 말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라. 왜요?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존 워너메이커를 평가하는 책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어쩌면 최고의 은혜에 최고의 은혜의 장면일 텐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매일 한 시간씩 기도했고 조금 바쁘면 30분이 아니라 2시간을 기도했고 더 바쁘면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하고 방식이 좀 다르죠. 평상시에는 10분 하다가 조금 바쁘면 5분 하고 조금 더 바쁘면 내일 할라 하죠.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아멘 안 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지금 괜시 미안하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마틴 루터,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히스토리네들이나 역사의 그 기록들을 보면서 참 그 마틴 루터의 애로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기독교 사회는 로마 그 가톨릭을 중심으로, 아니 그게 전부였어요. 개신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거대 세력이었어요. 왕들조차도 교황이 임명하는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을 대항해서 자기 혼자, 어쩌면 자기 혼자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기치를 드러내면서 그 종교개혁의 그런 신호탄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외로움이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마틴 루터가 그 일을 정말 얼마나 하느님의 가운데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일상에 대해 묻는 말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또 일하지요. 사실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를 시작하면서 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3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기를, 내가 새벽 3시간의 기도에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마틴 루터는 그 외로운 종교교육의 싸움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재평가하고 다시 정리정돈하면서 새로운 은혜의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외에 말고는 급한 게 없습니다. 은혜 말고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은혜 말고 더 긴급한 거 없습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내게 누리지 못한 채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 그거 기르고 그거 보강하고 그거 지키느라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 은혜 없이 잘 되어 본들 하나님 써주시지 못하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기쁨과 즐거움, 잘못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죽여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